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기이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승리의 법칙은 군사적인 법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진은 군사 행진이 아닙니다. 예배 행진입니다. 또한 일곱 번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었죠.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번 그 여리고성을 돌도록 인도합니다. 여섯 번 돌고 일곱 번째는 또 일곱 번 돌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주변을 돈다는 것은 소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주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 victory가 아니라 from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승리한 자들로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는 바로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전투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또 다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 에서 패배한 것도 기이한 패배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이 기이한 승리라면 아이성의 패배는 기이한 패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성은 아주 작고 또 그 백성들도 수가 적어서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3천 명만 가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약해 보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초기에 접전에서 36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하게 되고 크게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한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우리를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데려오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배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패배의 원인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몰래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사건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며 죄와 전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라도 철저히 대적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누군가 몰래 거짓을 범했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때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여리고성에 임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때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실행자가 되고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이가 그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이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심판의 통로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공개 처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마을에 모아놓고 처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와서 봅니다. 도둑질한 자는 때로 뭐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참 옛날에는 그 처형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행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개 처형식에서 도둑질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일들. 어떤 이들은 그 공개 처형식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신부와 사형수가 서로 이렇게 나와서 그 지금 사형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죄를 범하는 사기 집단들도 있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인간의 그 완악함, 그 죄의 뿌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여리고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이들 가운데 바로 죄를 범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 우리가 두 주 전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병원 앞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나타났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 편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아니다 라는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니다. 내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에도 동일한 죄가 있다면 나는 너희 원수 편이 되는 것이다. 너희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지금은 가나안 민족이 죄가 만연하여 관영하여 이제 심판하시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한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를 범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죄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대답 속에 이미 이 패배의 원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안에 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 가나안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동일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진멸될 대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바깥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라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받아주시되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밖으로 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동일한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두 이야기, 여리고성의 이야기와 아이성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 죄와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누구의 죄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대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만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은 택하였으니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무조건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라도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죄를 추적하여 드러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이를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그 범죄한 죄인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나오도록 하시고 그 지파 중에 한 지파 또 그 지파 가운데 각 가문별로 나오게 하시고 그 한 가문을 제비 뽑게 하시고 그 가문 중에 또 한 가족들을 나오게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성인 남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추적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모르셔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7장 1절에 누가 이 범죄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라는 것이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을 드러내시는 과정은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며 모두가 긴장했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비 뽑힐지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파와 가문과 가족과 그 죄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추적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만 핀셋으로 뽑듯이 누구다라고 지적하면 우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만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긴장 속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드러난 아가는 사실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그 죄의 전염성을 매우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면 사실 그 사람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 그 죄의 영향력이 있다고 인지해야 돼요. 또 한 가정의 문제는 그 가문과 또 더 나아가 그 민족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의 전염력은 매우 강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스치기만 해도 몇 초만 같이 서 있어도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그 전염성에 놀랬지 않습니까? 죄의 전염성은 꼭 같이 안 있어도 한 공간에 안 있어도 죄의 전염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드러내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죄 누가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은 그 죄가 가져올 전염성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는 죄를 매우 엄격하게 대하시고 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구약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제사 제도를 확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불을 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 또 잘못 그 인지를 해서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셨죠. 왜 그랬을까? 그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미워서일까?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도록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도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매우 엄격하게 보시는 시점이 또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보셨다면 매번 예배 때마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예민하게 보시는 시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아간의 죄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정복하여 들어가는 이 시점에 그 아간의 죄를 방치하면 더 큰 전염력이 확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중하게 보시고 이 아간을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물건을 몰래 취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하죠. 그가 제비뽑기를 위해서 드러난 이후에 전리품 가운데 시나리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금보다 은이 먼저 나오죠. 고대로 올라갈수록 은이 더 귀했다고 합니다. 세공하기가, 가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책을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리고 여인과 대조를 해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었습니다. 진멸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그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으나 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이 주어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았다는 것. 이 엇갈린 운명,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소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의 죄라도 누구의 죄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엄히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가는 결국 드러나여 그와 함께한 일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과정을 통해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빠져든 죄도 드러내시죠. 제비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빠져든 교만의 죄를 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스며들었던 교만의 죄를 드러내시죠. 대표적인 증거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보고하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성인이 다 올라가서 했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말에 숨어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마치 자신들의 수에 의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그리고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 것 아닙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건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런 교만의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교만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면 언젠가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의 죄에 빠진 것은 백성들만이 아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왔을 때 그것을 분별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고 있다. 자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성을 대할지를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성이 크고 작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마땅한 대답이어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탐꾼들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그는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도 그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2, 3천 명 올라가면 됩니다. 아무런 그러한 평가 없이 그냥 집행해버리죠. 그래서 패배한 것입니다.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나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가 만일 이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이들의 보고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아이성이라고 얕잡아 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이긴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성이 작다고 해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복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리더가 언제 어느 순간에 엎드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패배를 경험하고 엎드리느냐 아니면 승리하였을 때도 항상 엎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참 어려운 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이전에 승리 직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온 교만입니다. 욥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이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잔치를 베푼 이후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두 번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식전에 기도하고 식사 후에 다시 기도하고. 우리는 식전에는 배고프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배부른 후에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문제 해결 뒤에 승리 이후에 더 겸손하게 승리를 갈구하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는 승리 너머에 오는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미스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도 그 누구라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 가나안민족과 동일한 심판을 맞게 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추적하시되 끝까지 추적하셔서 드러내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범하는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에 악안을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는 이렇게 파묻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파묻습니까? 오늘 시대 악을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파묻어버리시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골 골짜기는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심의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죄, 탐욕의 죄,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 은밀한 죄 모든 것을 악을 골짜기에 파묻듯이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끊어버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